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하는 방법,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가수 샤이니라는 그룹 안에 이 종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글을 우연히 읽게 됐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위로법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다들 그렇게 살아. 너만 힘든 게 아니야. 죽을 용기로 살아. 그런 생각을 할 용기로 살아.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거 그들이 모르겠습니까? 또 죽을 용기로 살아야겠다는 것을 그들이 정말 모를까요? 결국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그 사람에게 더큰 상처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라디오를 진행했던 이 친구는 안타깝게 누군가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27살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저는 이 잘못된 위로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여러분,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위로한다고 하는데 위로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 입장이 바뀌었다면 자신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잘 위로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하는 방법,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 두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하지 말고 들어주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하지 말고 들어주라.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니까 욥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3절에도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계속 여러분 욥기서를 통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친구들의 말입니다. 욥에게 필요했던 건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건 위로였는데 욥의 친구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계속해서 그 말을 욥에게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는 친구를 만들고 입은 적을 만든다. 여러분, 욥에게 필요했던 건 말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귀였습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그저 욥과 함께 울어주는 것,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이 그를 위로하는 것이었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때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비몽사몽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 제자 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요.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데 워밍업 하는 데만 30분이 걸립니다. 그 30분 동안 이 아이들의 이야기,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쭉 들어줍니다. 들어주고 나면 그제서야 제 이야기를 30분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훈련,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뭘 가르쳤나 싶은데, 그때를 떠올려 보면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주니까 끝나고 가면서, 목사님 오늘 좋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전뭐한게 없거든요. 뭘 좋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잘 들어주니까 좋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자훈련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정말 잘 준비해서, 저 딸에는 정말 주옥 같은 강의를 한것 같아요. 근데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하는 말이 별로였대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냥 이 아이들에게 들어주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참 존경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일찍 남편을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셨어요. 하루는 억울한 일이 있으셔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처음에는 전화통화로 이야기를 들어드렸는데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하루 종일 이야기를 들어드렸는데 저녁 11시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통틀어 보니까 8시간 이야기를 들어드렸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섬겼던 공동체의 그 권사님의 딸이었는데요. 이분이 조금 이렇게 특별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피해 다녔어요. 근데 제가 그 공동체 또 권사님 딸이기도 했고, 또 이전에 좀 알고 지내서 이렇게 늘 만나서 이렇게 위로해 줬는데요. 커피를 대접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드렸는데, 한 번은 이렇게 눈물을 툭 흘리더니, 목사님, 제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 청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저는 이런 목사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이제는 40대 중반의 농익은 목사가 되어 가면서 성도님들의 표정만 봐도 이분들이 무슨 일로 왔는지 대충 예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챗 GPT처럼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기승전결로 도출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 섣부르게 정답을 이야기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오늘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잘못된 위로법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더 힘든 사람 생각하며 사십시오, 혹은 죽을 용기로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하는 건 먼저 말하기 전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욥의 친구들처럼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진짜 위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타인의 고통을 분석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분석하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욥의 친구들의 조언이 왜 욥에게는 폭력으로 느껴졌을까요? 욥에게 그런 거죠. 너가 고난당한 건너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욥의 친구들은 지금 고통을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는 죄 때문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죄에 대한 보응이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때로는 애매한 고난도 찾아오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변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고통을 섣부르게 분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재판장이 되어서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친구들의 대화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과 하나님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는 결국은 누군가의 분석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에 대해서 일타 강사처럼 쪽집게 과외하듯이 가르쳐 줄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욥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에 대해서 분석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한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그래서 그 고통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겪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해석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타인의 고통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 영혼을 향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그고 이현상 목사님께서는 성도님들이 찾아오시면 늘 하셨던 말씀이 똑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도합시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게 참 정답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했던 것은 목사인 제가 유창하게 그 고통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잡고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고통의 현장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현장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던 그 죽음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울으셨고, 고통을 분석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민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저를 포함해서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수십 년을 살아도 내집 같지 않은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로도 받아야 되겠지만 필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위로자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뒷모습이 떠올랐어요. 어떤 분들의 뒷모습이냐면 이렇게 교회 건물 안에 보면 한 귀퉁이에 이렇게 중보기도실이 있는데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실로 들어가는 성도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타인의 고통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진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 앞에 그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분들이야말로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그들이야말로 진짜 위로를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위로자였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에게 말하기보다는 들어주는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을 분석하기보다는 그들의 아픔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내가 집사님 때문에 참 위로받았어요 하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위로했던 그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